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고 언약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의 그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너희들이, 물론 사도 바울은 뭐 그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여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이방에게 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회방, 이스라엘의 거부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아는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33절에서 36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탄이고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된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그 언젠가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일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섭리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정은 특별히 인격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조건을 허락하신, 무엇이죠? 바로 자유를 주신, 그리고 각각의 인격을 주신, 각자임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 누군가를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살펴보듯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신 것,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조의 때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지식과도 같은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떻게 보면 분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의 개념이 그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거스틴에 의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먼저 있어야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사를 통한 우리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기억들로 남겨져 있는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들은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고 상황이 만든 것 같고 어떤 조건과 정황이 나를 그리로 민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결정하고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그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은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 이방의 구원으로 역전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일에 대해 이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잘 정리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놓은 지도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27문 질문을 제가 드리면 답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그 붙들매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참으로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반추해 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뭐 여기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이런 자연을 돌보시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와 가뭄, 어떨 때는 비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가 농사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가 좀 덜 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더 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비가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조차도 누구의 다스리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풍년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흉년도,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도다. 한나의 기도지. 이 성경의 고백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수단이지만 무엇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까? 질병도, 그렇죠? 부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방법이지만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난도.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아는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38문을 보시기 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이 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3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 여러분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뭐냐? 첫 번째로 호준 형제 기억납니까? 첫 번째로 실직과 파산이다. 실직과 파산하면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다. 두 번째로 시련이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냐?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또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일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너의 몸에 질병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앞날이 어떤 정해진 법칙이 딱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는 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연에만 맡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로또 같은 것이라면 우린 또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 다 우연에 그냥 맞추는 것인데 만일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단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함으로 아들을 삼아 아들 교육을 아들 되기를 딸 되기를 자녀 되기를 부함으로 그렇게 다루실 수 있고 때로는 가난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박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다 괜찮은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정황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담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운명이나 숙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28번 문항을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또 우리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칼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르시누스랑 뭐 올리비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신앙 교육을 위한 문서입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다루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써지기 전에 기독교 그 강의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의 사람의 마음에는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악들이 무수하고 죽음의 위협도 무수하다. 굳이 우리 자신 바깥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몸은 수천 가지의 질병을 담는 그릇이므로 사실 몸속에 질병의 원인들을 보유하며 조장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온갖 방식으로 파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말하자면 죽음으로 포장되지 않은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추워도 위험하고 더워도 위험한 것이 인생이니 그것을 달리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자, 어디를 바라보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은 물론 거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뿐이다.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죽음과 한 발자국의 거리에 있는 처지가 된다. 말을 탔다가 실족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지붕 위에 기와 조각의 숫자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의 손에나 친구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으면 상처를 받을 일이 기다린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맹수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 벽으로 둘은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에 들어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할지라도 거기에도 때때로 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든다. 거의 뭐 이런 지적들이 요즘 그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실 루터도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번개가 쳐가지고 자신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나무가 번개 맞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이 그러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항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섭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죽음은 단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인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칼빈도 그가 20대 때에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버지와 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인생의 많은 역경 속에서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혼한 어떤 여인과 이제 칼빈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죽고 또 난 다음에 그런 또 산후 후유증 같은 것으로 또 칼빈의 아내는 죽고 맙니다. 그러한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그러한 덧없음을 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붙들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에서 그 소망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그는 그 이전에 그를 짓눌러 오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서는 물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운명이라는 관념을 끔찍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불안한 우리 자신의 능력에 맞춰도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아무리 화려한 세상적인 명예나 재물이나 어떤 소유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맡겨도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함없으신 시간의 창조주요, 공간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운명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체험을 여러분들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전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을 여러분들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노정하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칼빈의 영향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벨기에 사람인데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벨기에에 이렇게 사는 우리나라의 뭐 서정걸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 1561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 지역입니다. 신앙고백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이분도 칼빈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13조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항목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되고 최대의 겸손과 경외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찬양하면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랄드 시처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한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현재의 불안을 해결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확보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식의 범위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담아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한 대로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연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력에 우리 어떤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오늘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불안해하거나 그 불안을 다른 형상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13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시하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위로는 재물이나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작성하신 분들도 이제 그 칼빈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우루시누스랑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인데 이름이 어려우시죠? 그냥 예. 그 당시 독일에서 살았던 강선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향이 트리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금은 이제 독일하고 룩셈부르크 그 이제 거기 어디 접경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프랑스에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파리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거기서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헤르만 루트비히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둘이서 이 강가에서 놀다가 그 둘이 타고 있던 이 보트가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르만 루트비히는 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종이 이제 강가에 있다가 그 루트비히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루트비히인 줄 알고 올레비아누스를 구한 겁니다. 그 루트비히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 올레비아누스가 거기 그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제가 이제 법학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세속적인 법을 내 어떤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칼빈의 제자였던 이제 그 배자와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 이 트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막 도시 전체가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개혁파 신앙으로 이제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힌 상태에서 내가 언제나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개신교도 영주가 보석금을 대신 내주고 그를 이제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올리비아누스를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게 합니다. 우루시누스라는 사람과 함께. 자, 그런데 그 영주는 누구였을까요? 아까 이 사람을 대신해 죽었던 헤르만 루트비에의 아버지였던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영주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깊이 있게 아는 이 올리비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일 물론 이제 역사의 만일이란 없습니다만 루트비가 살고 올리비아누스가 죽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귀한 일을 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해받고 있는 이 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루트비히가 죽었을 때 이 아버지로서 이 프리드리히 영주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서원하게 하셔서 이렇게 고귀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문서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사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서정걸 목사님 같은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썼던 기도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도 1567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가톨릭에 의하여 붙잡혀 죽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게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편지에 이제 그 발췌한 부분입니다. 귀도드 브레가 자신의 아내였던 캐서린 라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캐서린 라몬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귀하고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매여, 그대가 나와 결혼했을 때 그대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필멸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 7년을 함께 하게 하시고 다섯 자녀들을 주신 것은 7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애가 다섯이었네요. 굉장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내도 열심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섯 자녀들을 주신 것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 삶을 행복하게 해주실 방법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그대에게 충분할 것이요. 우리가 7년밖에 못 살았고 우리가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겠지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한 내가 나의 원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고 특권을 부여하사 순교의 면류관으로 영화롭게 하신 한 사람을 그대에게 주심으로 그대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잊지 마시오. 나는 즐겁고 나의 마음이 기쁘오. 나는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나의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뭐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나 전기에서 읽었듯이 어떤 비장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어떤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지게 됐다. 나는 이 감옥을 나갈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지금의 위정자들 또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사회 체제 속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양심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나는 그 정황을 벗어날 수 없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 심지어 내가 죽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기쁨에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것처럼 불쌍한 피조물에게 자비로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안녕 나의 소중한 좋은 친구 캐서린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멋진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날마다 삼키는 것 같습니다. 예,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우리 바로 앞에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답게 그래 사망이 우리를 삼킨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들어 사망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죽음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죽음도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의 그 명예, 그 자신감, 그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섭리하시는 이 삶의 때로는 역경, 때로는 순경, 순경이 다가올 때는 감사함으로 형통할 때는 감사함으로 역경이 다가올 때는 인내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맺어드리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고 우리 자신으로서의 정체성과 개별성과 인격성과 지식을 갖추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한 사려 깊으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의 크심 때문에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뭄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난과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구체적인 손길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실체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대장부답게 가슴을 펴고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